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학교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히스기야 같은 왕한테서 므낫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보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가 중요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히스기야야 그러려면 아버지 닮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누구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식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이게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손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이렇게 얻게 돼요. 오늘은 이 왕들의 역사 가운데 이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지금 왕들이 계속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생명의 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했다라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적 산물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고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데 이 역사도 이게 간당간당한 거거든요. 위쪽에서 아수르라는 나라, 남쪽에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 이제 오른쪽에 신흥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때 이 남쪽 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미 한번 침략도 당했어요. 내려왔다가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죽어나가는 바람에 겨우 살았거든요. 히스기야 때.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르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 한번 지금 그 저 위에 왕이에요. 요담, 아하스 안 보이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저는 나왔는데 왜 안 나왔을까?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요담이라는 왕,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왕이 남쪽 유다 왕이 752년부터 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때 대표적으로 일했던 선지자가 어떤 분인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예. 나온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저는 안 나오는 줄 알았죠. 여러분들이 이사야, 예. 이사야랑 또 한 분이 누가 사역을 하셨어요? 미가. 이 두 분이 남아있는 남쪽 유다의 이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역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지금 저기서 괜찮은 왕은 누구 하나 보여요? 예, 히스기 한 명만 괜찮은 왕이고 다 악한 왕들이에요. 아하스는 그 북이스라엘 왕같이 했다고 그러고 저 므낫세는 아마 그 아합 오므리 다음에 최고의 악한 왕이고 이러니까 히스기야 때 말고는 이렇게 선한 일이 그 땅 가운데 있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선지자로 살았던 이사야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사야서 66장인데 이사야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이 시대의 역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게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다 그랬는데 그럼 이사야가 하였던 말씀, 미가 선지자가 하였던 말씀이 그 시대에 주시는 누구의 말씀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 주시는 게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어떤 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가 있는 거죠, 제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불순종했을 때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방편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 세력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주셨는데 선지자들도 가짜도 있었고 진짜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사람이 이사야라는 분이었어요.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는 어떤 분이냐면 이사야가 이 우시아 왕, 그 앞에 있었던 우시아 왕의 사촌 지간이에요. 왕족으로 태어나는 분입니다. 왕족으로 태어나서 우시아 왕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요. 그게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그 오늘은 이사야를 좀 보겠는데 이사야서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예,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우시아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왕들이 이렇게 쭉 있었던 시대를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고 사역도 한 선지자로서 부름받고 한 40년 정도의 삶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세요. 이사야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그 시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시대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어요.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하도 이방 종교들이 이방 신들이 득세했던 땅에 여호와만 구원이시다라고 외치고 살았던 선지자 바로 이사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냐면 6장을 한번 보시면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절부터 한 5절까지 같이 보실까요? 우시아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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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 만군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예, 지금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소명을 받는데 이사야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목도하는 것이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어떻게 소명을 받았어요? 불렀잖아요. 이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처음 못 알아듣다가 엘리 제사장이 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림을 봐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마어마한 그림을 봅니다. 아주 거룩한 환상을 그가 봐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개념을 봐요. 성전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창화하는 모습을 봐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은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는 성전이에요. 죽은 성전이에요. 껍데기는 있지만 내용은 없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패역한 땅에서 살았던 그 왕족으로 살았던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부터 보여주시냐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거야라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충만하다 그래요? 온 땅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온 땅에. 근데 온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어디에도 충만치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충만치 않은 거예요. 성전에도 충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서 그 율법대로 통치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받은 자의 사명, 제사장적 사명 이걸 받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큰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세요. 이렇게 예배해야 될 땅에 예배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역사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 즉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지 않았던 나라들도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들을 분명히 역사 속에서 해주세요.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제 그게 결론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다 망할 수밖에 없다면 누가 이 나라를 세워서 이어갈 것인가? 그게 선지자의 고민 아니겠어요? 그게 선지자의 숙제죠. 누가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것인가? 그럴 때 종의 노래가 뒷부분부터 이사야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에 가서 이 이사야서의 그 종의 노래가 네 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42장을 한번 보세요. 42장. 42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신지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종의 노래 1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성경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 종의 노래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여받고 그 성령으로 임한 사람이 그 세상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큰 목소리를 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한각대를 꺾지 않는 자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등불을 끄지 않아요. 진리로 공의로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을 첫 번째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9장에 넘어가 보세요. 49장. 4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또 표시를 해놓으시고 종의 노래 두 번째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종의 노래 두 번째. 한번 같이 또 보실까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에 그늘로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이 공연히 내 힘을 다하여 하였도다. 정녕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에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정케 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예, 이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보면 그래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적도 하시고 회개를 촉구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셔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빛을 삼아, 이렇게 돼요. 이방의 빛을 삼아. 이방의 빛을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종은 50장으로 넘어가요. 50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여기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예요. 50장 4절부터 9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로 말하며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치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예. 여기서는 세 번째 종의 노래가 시작이 학자의 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선포하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구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방의 빛이 되어지는 삶, 그리고 학자의 혀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할 때 핍박과 고난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모습들이었어요. 이 종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종의 모습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잘 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나오는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저랑 한 절씩, 이번에는 기이니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더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게 보면 이사야서의 마지막 종의 모습입니다. 42장에 나왔던 종의 모습, 또 49장에 나왔던 모습, 50장에 나왔던 모습, 53장에 나오는 모습, 이 종의 모습은 결국은 이런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표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느냐?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였어요. 이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도, 선지자들이 있었어도, 제사가 있었어도, 제사장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누가 구원할 것인가? 바로 이 종을 통하여서 구원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예언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종의 모습으로 본인 또한 살다가 그도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즉 이사야를 삶을 이렇게 보면 왕족으로 태어나서 참 어떻게 보면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나라는 망해도 왕족이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고 고민 없이 살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공고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어야 돼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했어야 돼요. 회개를 촉구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고난하고 외롭고 처절한 삶을 그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마지막에 므낫세에게 의해서 이렇게 참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삶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즉 그가 고난의 종을,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고난의 종의 메시지를 던지고 본인도 그 고난의 종의 삶을 살고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마감했던 거죠. 전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의 구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살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다면 이제는 그 이후에 누가 고난받는 종으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사명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구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못합니다 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저 할게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 못합니다, 저 안 합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저 어립니다, 저는 입이 벌써 하나님 죄악 가운데 정리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도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같이 받았어요. 같이. 교회가 받은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명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옛날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또 다른 이사야 선지자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방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그 땅 가운데 선포하기를 소망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시대 너무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고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을 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되는 거룩한 빛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보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사야서가 주는 메시지였어요.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아까 이사야서 말고 누가 있었다고요? 미가라는 분이에요. 미가는 이사야서가 66장인 거에 비해서 미가서는 참 짧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는데 미가는 저 어디 시골 저 지명도 잊어버렸어요. 시골 지명에서 있었던 그냥 조용히 살던 분이셨어요. 가난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던졌던 메시지는 참 어떻게 보면 강력했어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미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핵심 구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미가서 7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가서 7장 6절 8절을 한번 보세요. 오바디아 요나 미가 7장 6절에서 6장 8절 죄송해요. 7장이 아니라 6장이에요. 6장. 6장 6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않고 부패하고 거짓을 일삼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믿음 없는 삶이 없는 제물을 드렸던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였어요. 송아지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리는 거 그것도 기뻐받지 않으신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 시대에 던졌던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 패역한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의 종의 노래와 이 미가 선지자에게 있어서의 공의와 인자와 겸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메시지는 참 주옥같은 메시지인 거죠. 저는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너무 필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무언가 미가서 6장 7절 8절에 있는 마지막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속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걸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참 기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명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삶에 목적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은 5만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복이겠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런데 사명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그게 축복인 거고요. 사명을 따라서 살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고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가 막힌 축복의 원리입니다. 전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이 사명자의 수준이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은 이 수준이에요. 예, 이사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미가서를 읽고 이게 진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수준의 가치를 이렇게 기대치로 놓고 살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우리 인생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야. 내가 존재하는 의미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런 높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놓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 갖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다가 방황하다가 끝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외침, 그 선지자들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